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96세. 혹시 여러분 96세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50년, 교회 등록하신 지 50년 되신 분들, 보통이 아니죠. 이 50년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 근속으로 교회를 50년 이상 나오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근속으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명백하게 구별이 될 때 이런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동화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된다는 것은 곧 세상과 같다라는 말입니까? 다르다라는 말입니까? 다르다라는 말이죠. 근데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내 자녀라 콕콕 찍어서 한 명 한 명씩 찍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사고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교회의 위험성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에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교회입니까? 질문을 조금 잘못했나요?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답변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 내어 쫓아버렸다면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죠. 그러나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변화가 되어서 하루에 세 가치를 태우던 아이들이 한 가치를 태우고 한 가치를 태우던 아이들이 갈등하면서 끊고 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서서히 예수님께서 주인인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술 담배 피우라고 먹고 피우고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점 보는 거 허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 보는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와서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면 점점 전보는 거 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던 분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자꾸만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탄의 이 귀신의 세력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고쳐는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고 병 고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또다 하면서 그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이 세례요한은요 당대에 아주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죠. 독설을 퍼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했습니다. 독설을 퍼부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멋지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타 트롯을 입었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잘 못 사는 사람들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세례요한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영웅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그와 같이 세례요한처럼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영웅 중에 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라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엘리야. 그럼 엘리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능력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방 그 선지자들을 이겼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목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을 했던 사람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엘리야를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예. 눈물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떠올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또 좋은 목사님을 찾아 다니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기적이 일어나든지 독설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지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이든지 주일 설교가 탁월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가 똑같은 질문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맞다.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우셨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어야만,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하죠. 사탄의 권세에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엘리야만 찾아다녀서 그렇고 세례요한만 찾아다녀서 그렇고 예레미야만 찾아다녀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리 교회의 왕,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사와 표적도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조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녹여내면서 그곳 뒤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법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관과 인기 있는 자, 물질이 많은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많은 성도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면요, 그게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보스럽더라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수도 가장 많이 했고 꾸중도 많이 들었죠. 배신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고백. 우린 교회를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로도 예수님보다도 영광을 더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리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손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면요, 고대에는 왕이 오면 그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는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현대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냐 아니냐,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식이죠. 참된 교회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내리지 아니하면은 교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무너져 내립니다. 중세 시대에 그 단단했던 교권이 다 무너져 내렸죠. 재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고백이 희미해지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고 사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모이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명예를 가로채기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질된 것이죠. 교회 설립 96주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우리 드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드림 교회의 왕은 누구이신가? 드림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곳이 부르짖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의 뜻을 알기까지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가득 차 있고 전도회가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셀이 모여서 기도하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의 주권을 인증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드림교회가 살아나려면은 일어서려면은 특징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특징이 기도, 부르짖고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특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손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